북한 김정은 체제가 집권 3년 차로 들어섰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순항론과 또 좌초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 추도식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의 3년차 집권이 시작됐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영도자로서 과연 얼마나 역량을 갖고 있느냐가 북한의 앞날에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에 이번 정변 사태로 자신을 철저히 어드바이스하던 장성택 그런 여파로 인한 이제 김경희의 지금 사라진 이런 보좌진들이 함께 했다면 어느 정도 2014년부터 북한은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중국식 개혁개방기를 가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는데
네.
이번에 그 장성택을 정변의 주모자로 처용하고 앞으로 이제 또 여러 경제 관료들이 제거된다고 할 때 과연 그 김정은 체제가 순항할 수 있는가 너무나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장성택의 처형을 계기로 참 북한에 이제 변수가 많아진 건 사실이고 바깥에서 뭐 여러 가지 네. 예, 또 그 분석과 전망을 해보지만 사실 이제 확실한 건 없는데요.
네.
고모부 장성택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처형시킨 걸 보면은 당을 장악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순조롭게 나갈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김정은이 어느 정도 그 후계자 수업을 충분히 받았고 또 나이가 한 40대 중반만 되더라도 신뢰가 가지만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그 미숙한 행동으로 자기 친 그 혈육이나 다름없는 고모부를 총각지원청으로 처형하고 이런 걸 볼 때 뭔가 미숙한 점이 많고 잠시 뭔가 당 관료들과 국가안전보위와 같은 공안기관에 기만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공안기관으로부터 뭐 심하게 얘기하면 조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 사건을 총지휘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현준도 지금 76세의 고령이고 그에 아직도 당 중앙에는 50대, 60대 당 관료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이 두려우니까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장성택 세력을 제거했지만 그것이 결국 북한의 사회통합이나 또 경제 변화 이런 것에는 역기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까 그 얘기한 그 김정은 체제의 순항론 이거에 또 반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만큼 정치적 역량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박사님은 이쪽하고 좀 더 견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 체제라는 게 경제적으로 대단히 취약하고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득권 뭐야 기본적인 어떤 그 백업하는 경제력이나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장성택이 그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 숙청을 당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노두철 부총리나 또는 뭐 문경도 평양시당 책임지서나 이런 적지 않은 친장성택 세력이 제거된다고 할 때 북한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을 제대로 이끌고 갈 그런 관료나 인텔리겐치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저는 순항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역시 그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은 그 장성택이 지하 자원을 외국에 팔아먹은 매국 행위를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재판 판결문에서요. 그 여기서 외국이라는 건 중국일 거라는 그 해석이 많은데 장성택 네. 처형 때문에 그 북중 관계가 아무래도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뭐 아니겠다 뭐 외국이라는 지하자원을 팔았다는 나라는 뭐 분명히 중국밖에 없고 북중 간에만 지하자원이 거래되지 북한이 다른 어떤 나라의 지하자원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성택은 또 비핵화를 주장했고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번 뭐 지하자원을 헐값에 팔았다든지 뭐 라진 선봉지구의 땅을 헐값에 뭐 임대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장성택의 죄목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에서 그야말로 적혈구가 다 빠지고 백혈구만 남은 형식적인 관계로 남아있는데 과연 김정은이 내년 뭐 봄쯤 베이징을 방문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소원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이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노력이 있지 않는 한 북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 나서지 않는 한 지금 뭐 김계관 뭐 외무성 제1부상이나 뭐 당 국제부 부부장이나 또 이번에 이제 이광남 외무성 의례국장 의전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지만 그런 뭐 중간급 뭐 차단위 간부들이 베이징을 방문해 가지고서는 북중 관계를 풀 수 없을 만큼 양국 간에는 심각한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정은 정권이 인민생활 개선을 계속 주장해왔는데 그래서 뭐 겉으로는 네. 그런 노력도 많이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민생활 개선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네. 북한 경제에 중요한 존재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북한은 자체적으로 경공업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자원을 팔아서 뭐 식량이나 생필품, 뭐 건축자재 등을 전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이제 북중관계가 소홀해질 경우 그런 수입 같은 것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중간에는 뭐 현금 거래라든지 물물 교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장성택 그 숙청을 계기로 양국 간에는 소원해지는 관계가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북한 연구센터의 안천일 박사였습니다.